V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휴전하라는 국제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총력을 다해 전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하마스 소탕이 끝나도 가자지구에서의 안보 통제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제하에 두자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저녁 TV 연설에서 이 전쟁은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으며 승리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자지구는 이전과 달라져야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가자지구의 안보 통제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서 무장 세력이 억류된 인질 239명이 모두 석방돼야만 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6일 가자지구의 전반적인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며 가자지구 재점령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 특별정상회의에 모인 57개 나라 지도자들은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유엔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TV 연설에서 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학살한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도덕 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베트랑스 데이, 즉 재향군인의 말을 낮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최전선에 섰던 여러 세대 미국인들을 다시 한번 기리기 위해 오늘 모였다며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고귀한 소수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한번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 참전용사들은 이 나라의 강철 척추이며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들의 가족은 용기 있는 심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바이든 대통령과 질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 씨는 2003년 델라웨어 주 방위군에 입대했으며 2008년 이라크에서 1년간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보 바이든 씨는 2015년 뇌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들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19년 11월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1월 11일을 휴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1954년 미 의회는 휴전 기념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명칭을 바꿔 미군에 복무한 모든 퇴역군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임시지출안 마감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연방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한 새 임시지출안을 제안했습니다. 존슨 의장이 11일 제안한 임시지출안은 2단계로 구성됐습니다. 1단계로 보훈부와 농업부, 교통부, 에너지부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1월 19일까지 책정하고 공화당 반대를 많이 받는 국무부와 노동부, 법무부 등의 지출은 내년 2월 2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존슨 의장이 임시지출안을 제시한 것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 지출 법안에 대해 더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존슨 의장은 성명에서 2단계 임시지출안은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보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리한 위치를 잡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크리스마스 휴회 직전 대규모 지출 법안을 제출하는 불합리한 전통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지출안을 1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군용기가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훈련 중 오발 사고를 당해 추락했다고 미군 유럽사령부가 11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군용기 종류나 비행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역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항공모함 공격단을 이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11월 10일 저녁 지중해 동부에서 훈련 작전을 수행하던 미군 항공기가 사고를 당해 추락했다며 승무원의 생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성명은 항공기 출격은 순수하게 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적대적 활동의 징후는 없다며 훈련 사고의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9일 서울에서 만나 북러 군사협력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을 방문해 미한 안보 협의회를 엽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9일 서울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협력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기자회견에서 나온 블링컨 장관과 박진 장관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We're seeing a two-way street. We're seeing the DPRK provide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for pursuing its aggression.
이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일체의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으로 보상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쌍방향 거래를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려는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복잡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이번 방한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죠.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미국에 머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한 달 새 이스라엘을 세 차례 방문했고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방문에 이어서 이 중동 국가죠. 요르단 그리고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후에 그 일본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외무장관회의 참석한 직후에 서울을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바쁜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주요 일정으로 삼았다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뿐만 아니라 미국이 관여하는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군사적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 중에 의제도 북한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게 논의가 됐지만 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중동 사태와 관련한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논의된 것입니다.
네, 최근에 뭐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도 집중 논의됐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겠지만 이날 미한 외교장관들이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 문제였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쌍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력에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러 볼 때 미국의 아마 그 정보기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그 폭포탄을 한 100만 발 이상 또 각종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포착한 것은 물론이고 아마 그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기술 또 다른 그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한 것을 포착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도 북로가 밀착하고 무기 거래,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그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 군사 협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 그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현재 그 동북아 정세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러시아의 포탄을 이제 한 100만 발 이상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이렇게 되면은 지난 몇 년간 그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이것이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러시아가 북한의 그 정찰 위성 기술 또 무슨 잠수함 기술 전투기 탱크 이런 것을 제공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 한반도의 그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그 군사 안보 외교 쪽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한국의 외교 수장 또 미국의 외교 수장이 만나서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대응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의 국제 위상이 이제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문제는 북한 문제보다도 블링컨 장관이 이번 한국 방문 중에 더 큰 비중을 갖고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미국이 직면한 문제 등에 비춰볼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 사실 피로감과 함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 이 동아시아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이 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했고요.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한국에 의존하고 또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자연스레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블링컨 장관의 박진 외교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됐는데요.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이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한국의 헌신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라고 국무부가 밝히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당장 현안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포탄 등 군사 장비를 제공한 것이 확인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더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인도주의 지원을 상당한 정도로 기여를 했고요. 미국은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의 말하자면 군사 장비 등에 대한 군수품 지원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동에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심도가 좀 예전보다는 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전쟁판도에 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쟁판도가 좀 바뀌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중동 사태로 인해서 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것은 그 미국 언론의 그 신문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뉴욕타임즈나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 같은 경우에 일면 머리 기사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그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 전쟁이 자주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좀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고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 현재 그 가장 그 애가 탄 사람, 몸이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에 미국 또 나토 국가들을 자주 방문을 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또 무기와 자금을 좀 계속 좀 다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그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이것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또 중동 사태에 가려서 큰 그 효과가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그 눈여겨볼 것은 중동 사태로 인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형태로도 좀 마무리되거나 휴전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NBC 방송이 지난 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 정보관리들을 인용을 해서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를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용히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뭐 후속 보도가 없는 상황인데요. 역시 그 중동 사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전에 어떤 일단락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주목해볼 그런 대목입니다.
예. 최근에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빼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예산만 통과시켰는데 최근에 이런 변화 기류가 반영된 걸까요?
예, 당연합니다. 앞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피로감에 대한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런 그 말하자면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여론까지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장기화,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 미국과 그 서방국들이 중심이 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쏟아붓고 있는 서방국들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지난 몇 개월 동안 러시아를 겨냥한 반격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이런 와중에 중동에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고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큰 말하자면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막상 경쟁 상대로 유력한 것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재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끝내겠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게다가 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에서는 하원의장이 상당히 강경파 인물이 임명이 됐고요. 선출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예산만 포함한 그런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물론 상원에서 이것이 부결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상황은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좀 얼마를 미국이 지원했나를 살펴봤더니 전쟁이 개시된 후 9월 말까지 750억 달러를 이제 미국이 지원했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미국 내에서도 피로감이 좀 나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보면 한국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커졌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한 가지 이제 그 한국의 그 높아진 위상을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무기, 포탄, 군사 장비 이런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을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년 9개월째 진행되면서 현재 그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포탄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역시 그 대포에 놓고 쓰는 포탄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포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포탄 생산량이 한 17만 발이고 유럽은 전체를 다 합쳐도 한 연간 한 30만 발인데 한국은 그 미국과 유럽을 그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 그러니까 한 50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좀 수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직접 한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단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그 군사 강국, 무기 강국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사례는 그 우크라이나 인접국이죠. 폴란드가 지난번에 그 러시아의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방위 이것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그 지원을 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폴란드에 대해서 전투기, 탱크, 최신 자주포 이런 것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역시 그것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이 과거와는 다른 상당한 그 무기 강국, 방위산업 강국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국제 정세 관리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큰 나라고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관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첫 번째가 앞서도 말씀드린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이것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재정 부담이 엄청납니다. 앞서서 진행자께서 그동안 700억 달러 수준의 지원이 오간 걸로 그렇게 파악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앞으로도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최대 맹방이라고 할수 있죠. 동맹국이라고 할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터진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의 관심은 사실 이스라엘 사태에 지금 더 크게 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이제 더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화당조차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피로감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의 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사태 초기만 하더라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하고 또 200여 명을 인질로 억류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마스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사망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국제 여론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 재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의 문제보다는 미국 내 여론의 어떤 반발이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기류에 상당히 그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엔 미국 중국 정상회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5일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갈등 또 패권 경쟁이 좀 누그러질까요?
미국과 그 중국의 정상회담, 미국 정부가 사실 공식적으로 오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회담이 열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관측들도 있었고 그만큼 불가측적인 요소도 많이 있었는데요. 회담 자체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누그러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목표 자체를 갈등 관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중 관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든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도 없지 않고 또 그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 양측이 상당한 출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우발적인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분명히 확보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되어온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되는 이 패권 경쟁의 구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협상은 뭐 안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인데 양측 모두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 어젠다가 있을 텐데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미 백악관이 그 10일 그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것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그 미국의 목표는 건설적인 관계, 미중 관계를 건설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그 인권 문제, 또 남중국해, 또 공정한 경쟁 문제, 또 소통을 재개하는 것 이런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역시 그 미국의 목표는 미중 관계를 그 안정시켜서 중국과 협력해서 지금 상당히 그 복잡한 국제 정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문제 이런 국제 문제에 좀 그 원만하게 좀 대처를 하고 또 하나는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아까도 얘기해 놨습니다만은 그 내년 11월이 미국 그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년 정도 남은 건데요. 미중 관계를 안정시켜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재선에 유리한 그 정치적 입지를 좀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 관측이 많고요. 중국도 나름대로 그 목표가 있습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발리 회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중국이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발리회담 당시에 그 정신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중국의 그 체제 변경을 그 미국이 추구하지 않고 또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와 곁들여서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그 공급망 문제 이거에 대해서 끊는 이런 것을 그 하지 않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강조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 문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당시 그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서 미중 정상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합의를 했지만 당시에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이 그 타이완을 방문을 해서 미중 관계가 상당히 그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앞에서 이렇게 그 합의를 해놓고 뒤에 와서 행동으로 이런 것을 그 어지럽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미국과 중국의 역시 그 경제 문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아, 반도체 같은 그 고급 사양의 반도체 이런 것에 그 수출 금지하고 또 관세 문제도 상당히 그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중국으로서는 아, 반도체 이런 것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관세 문제도 서로 좀 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 이런 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이 여러 그 상당히 그 복잡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여기서 좀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고 자율주행에 맡겨둘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것은 사실 정상회담이 확정되기 전에 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말하자면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려면 미국의 성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인데요. 일종의 회담 성사를 위한 조건으로 왕이 부장이 언급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작 정상회담이 열린 상황인데요. 중국 당국은 그동안에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사실 미국 정부가 이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 들어서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제넷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진아 레이몬드 상무장관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전 분위기 조성에 이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년 만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그런 기회로 나타난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2대 강국이고 또 워낙 또 국제 현안이 많아서 이 한반도 정세, 또 북한 문제가 얼마나 논의될 수 있을지도 이제 관심사인데요. 어떤가요? 또 뭐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안을 내놓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방안을 내놓을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의 그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그 10일 그 전화 브리핑을 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15일 날 그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그 물어봤습니다. 그 한반도 문제도 논의가 되느냐 그랬더니 미 당국자가 미중 두 정상은 그 북러 밀착과 무기 거래 그리고 북한의 도발 문제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미국은 뭐 얘기할 것이 틀림없고요. 또 과거 그 1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분명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논의할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그 북한 비핵화,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좀 방안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역시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도 역시 그 상당히 그 견해가 다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첫째로서는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견해차만 확인하고 아마 그 별다른 합의를 못하고 회담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그 중국에게도 악재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여기로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 뭔가 어떤 방안을 내놓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느 것이 될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 밀착으로 인해서 북한의 무기 역량이 더 강화되면 지역 불안정이 더 야기되고 중국 정부는 지역 패권 상황에서 북한의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좀 진전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뭐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그 한중 정상회담도 좀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그런 전언은 전혀 없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이죠. 이 경우에 이제 중국은 총리가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연말 안에 한, 중, 일세 나라 간의 정상회의가 열릴 것인지가 관심사지,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거의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을 방문한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알아보죠.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 미한 안보 협의회를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까요?
네, 요번에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에 가는 것은 미한 안보 협의회 연례적으로 열리는 것인데 한 번은 서울에서 열리고 한 번은 이제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이 그동안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한 안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 관련 사안을 논의하면서 틀림없이 아마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 북한은 그 10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이것이 넘어가서 지금 11월에 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한국 국정원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과 미국의 그 국방부장들이 만나서 틀림없이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 이 문제를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군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지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9.19 남북군사 합의에 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가요?
예,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로서는 이 한국 정부 당국이 그 합의의 주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경을 가하는 것도 한국 정부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방부 대변인, 싱 대변인이 그래서 브리핑에서 발언한 것을 보면 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별도로 제안할 것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북한 인권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9일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예, 사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에 어떤 처우를 받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전문가들은 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최근에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그리고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과거에는 주로 이제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교화소로 보내지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한국행을 기도했거나 중국에서 탈북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관리소,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된다는 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들어서 처벌이 더 강화됐다는 지적들이 이제 유엔 보고서 등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강제 북송 문제가 지금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강제 송환된 피해자도 그렇겠습니다만 가족들이 가장 애가 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9일 그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 명을 이제 강제 북송을 했는데요. 역시 그 북송된 본인들은 이제 그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에 소식이 일제 끊어졌고요.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그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인데요. 본인들의 그 친인척이 그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와서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됐다가 다시 북한으로 그 송환이 돼서 상당한 그 고문과 뭐 이런 박해 이런 것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애가 타다. 이런 것이 이제 당연한 거고요. 일부 그 친인척 가족들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워싱턴, 뉴욕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그 시위를 벌였고 또 유엔 앞에서도 시위를 벌여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국제적인 그 관심을 끌려는 이런 노력을 보였고요.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송환해서는 안 된다. 송환하는 것이 국제적인 그 규범에 어긋난다 이런 것을 계속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북한 외교관 출신 그 태용호 한국 국회의원과 한국 비대위원들이 이제 닷새 동안 이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서 이제 강제 송환 반대 캠페인도 벌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신화 국제협력 대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B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대사가 강제 송환 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그 사실 그 이 탈북민 강제 송환을 하는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는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뾰족한 수가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것이고요. 이 중국 정부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다루지 않고 말하자면 경제적인 어떤 목적에서 불법으로 사실 월경한 그런 인력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북한에서의 말하자면 탄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신화 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신화 대사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그 대체로 중국 정부를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엔이나 인권이사회나 또 총회에서 이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아울러서 이 북한이 유엔 난민협약이라든지 또 난민의정서 중국이 이제 서명하고 여기에 이제 가입하고 있는 그런 국제 조약 아닙니까? 이것들을 이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이런 방안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소식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소식의 배경과 전망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최원규 기자, 진행의 저 김영걸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남북한 출신 군인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사회통합 토크 콘서트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군 장교와 북한 국경경비대 중대장 출신인 탈북민 이영민 씨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남북 간 출신 군인들의 같은 듯 다른 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남북 더보기 군인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화폐 개혁하면서 다 거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야 뭐 나라도 지키고 하는데 그 충성심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군복무에 대한 긍지가 다 사라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뭐 나라도 지키는 거니까 그런 내피를 가지고 생활했고
북한 국경경비대 중대장 출신인 탈북민 이영민 씨가 이 북한에서의 군복무 생활에 관해 얘기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남북 더보기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자세한 얘기 한국행정학회 김태영 위원장에게 들어봅니다.
특별히 장교 폐지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그 군대와 북한의 군대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특별히 장교의 시각으로 남북한 어떤 군사 문화 같은 거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교들이 중간 간부잖아요. 그 위아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장교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약간 높은 수준의 군사 문화, 낮은 수준의 군사 문화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장교를 선택했습니다. 남북한이 이제 군 문화가 많이 다를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만은 뭐 짐작대로 그렇게 많이 다른지 아니면 실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군대는 똑같다 이런지를 우리 오늘 아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016년까지 북한에서 장교 생활을 해온 탈북민 이영민 씨. 그가 있었던 부대는 국경경비대였는데요.
아, 국경경비대? 국경을 지키는 부대죠. 그 국경에서 이제처럼 본래 업무는 밀수하고 밀매, 뭐 이거 월경하고 월북하고 이거 막는 주임이고요. 옛날에는 좀 이게 거의 뭐 안전부 소속인가 이렇게 됐는데 군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보위부로 나와서 지금 보위부 소속일 거예요, 지금은. 아, 장교로는 내가 15년? 2000년도에 내가 장교로 돼가지고 2016년도까지 장교를 했어요.
사실 북한에서의 이영민 씨 꿈은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아, 본래는 경찰이 꿈이었는데 그 집에 백도 없고 아, 공부만 잘해서 경찰대학 못 간다 그랬기 때문에 부모가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91년도에 행군제 가지게 되실 거예요. 행복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치가 긴장해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남성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 가야 된다는 그런 없었어요. 의무복무제지만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대학 가고 공부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들은 다 군에 입대하고 근데 군에 입대하는 것도 어쨌든 공부 잘해서 대학 시험 합격된 사람들은 대학 가고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게 없었는데 무슨 바람 불었어요. 너도 나도 뭐 조국을 지킨다고 뭐, 집단 상황하다 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대학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다 휩쓸려서 군에 가게 됐죠.
그렇게 입대를 결심한 이영민 씨는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가 되기로 합니다.
사병생활 10년 하느니 장교되면 뭐 좀 자유로워지고 뭐 결혼도 좀 빼앗고 우리는 장교되면 24살에 결혼할 수 있었어요. 이영민은 군대 가는 거죠. 장교 길로 가자 해서 장교 AB 장교 키우는 그 2년제 학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년제 공부하고 그럼 다시 군에 들어가서 그 2년 군복무 하다가 자동화대학 갔죠. 그 자동화대학 졸업하고 원래 포병에서 복무했는데 경비대는 아예 몰랐어요. 내 대학 졸업하면 포병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그 기회에 모이자면 경비대 군관학교에 행정실물 배수로 1년을 갔어요. 그 경비대 군관학교에 갔는데 우리 부대가 해산됐어요. 체계가 변경되면서 포병 지도국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찰나에 다시 정세가 긴장해주고 하니까 국경경비 사령부를 다시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조직하니까 장기가 좀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경비대 군관으로 지금 편입돼가지고 한 15년 복무했죠.
그러면서 남북 더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영민 씨는 이 북한군에 대한 오해와 실상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더불어 대한민국 국군의 훈련 방식이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북한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과장돼 있고 시민들은 잘 몰라요. 오직 뉴스에서만 전화 듣고 하니까 그런 경향들도 있고 북한에서 실상도 내가 겪은 것을 알려주고 한국군에서는 훈련도 질적으로 하는 이게 관심이 있고 나도 훈련을 시키게 된 장교였으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여기도 진짜 질적으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뭐 군인들이 급식 문제는 다 여기서 잘 사니까 나라가 잘 사니까 기본 관심이 훈련 상태가 조금 궁금해.
또한 이영민 씨는 북한군의 훈련에 관해서 얘기했는데요. 주말과 휴일까지 쉴 수 없을 정도로 휴식이 거의 없다고 말했고요. 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북한 군인들은 각자 도생하는 처지로 국가를 지키는 긍지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힘든 게 훈련이죠. 훈련을 6개월, 뭐 7개월 하고 평가는 3, 4일에 끝나요. 그 3, 4일 급렬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은 길고 판정은 짧고. 근데 어쨌든 그 짧은 날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다 어쨌든 뭐 저쪽에는 뭐 국군을 잡을지 않고 저기는 당의 군대라고 하는 건데 당을 먼저 지킨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을 지키든 뭘 지키든 지금 지켜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 훈련이 지금 아무래도 군인으로서는 제일 힘들죠. 추울 땐 춥고 잘못 먹으면 추위를 많이 타고 약하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얼어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날 프로그램으로 군인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장교 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남북 출신의 주민이 강당을 가득 채운 모습이었는데요. 탈북민 김세현 씨는 이 북한 군인의 이야기가 더욱 남다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도 이제 군인이셔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보았던 군인 모습이 있어요. 북한에서 예, 저희 거의 14살까지 이제 제가 그거를 봐왔거든요. 군인 생활들을.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와서도 이제 군복을 입고 다니는 분들 보면 좀 친근하다는 약간 느낌. 뭐 예전에 적으로 맞서 있었지만 예, 그냥 그거는 정치적인 대립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또 아빠가 군인이다 보니까 군대에 대한 그런 게 조금 관심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들어와서 전역 기간, 복무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좋겠다, 한국 분들은. 아, 근데도 이제 또 군대 나간다면 많이 섭섭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 너무 대서적이다.
군 복무 기간부터 군대 문화까지 같은 듯 다른 이야기를 들으며 탈북민 김세현 씨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공감대를 아무래도 만들어야 되는데 군인이나 뭐 교사나 뭐 각 직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필요하고요.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라는 것도 생기고 하니까 더구나 저희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 별치 않은데 오해를 이제 그게 또 막 안 좋은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별치는 않은데 저는 많이 알수록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건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시민 김효진 씨는 이 북한의 실상을 들을 수 있어 뜻깊다는 얘기와 함께 이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평소에도 조금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긴 했었는데 제가 직접 탈북민들을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알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중 매체에서 보는 그런 현실이 진짜로 실제로 탈북민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기도 했는데 탈북민 선생님들이 정착을 잘한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지를 더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뭔가 이제 병원이나 의료 환경이 되게 많이 열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근무하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탈북민 최철선 씨도 이날 북한에서의 군복무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북에서 한 10년,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군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편의 사양이 정말 북에 비하면 잘 돼 있구나. 또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군복무 기간이 엄청 짧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군인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내가 배운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휴가 제도. 북한은 10년 동안 휴가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뭐 이렇게 공을 세워서 표창루가 가지 않으면 저 휴가가 없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부모, 형제를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군 생활과 문화 격차가 엄청 심하구나. 이런 부분을 여기 와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소통하는 과정으로 평화통일이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오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 네, 이렇게 소통, 그리고 남북이 한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포분들이 이런 문화를 잘 알아가면서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지만 그냥 다를 뿐인데 그거를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과정에 모두 이렇게 통일을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왔습니다. 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시제인 단순 현재 시제와 인칭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wake up at 7 every day.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면서 반복되는 규칙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 현재 시제는 반복이나 일상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현재의 상태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실적 진술 또는 일반적인 것을 말할 때, 가까운 장래에 계획된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I wake up at 7 every day.
이번에는 인칭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인칭 예문 들어보시죠.
I wake up at 7 every day.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2인칭 예문 들어보시죠.
You wake up at 7 every day.
당신은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3인칭 예문 들어보시죠.
John wakes up at 7 every day.
John은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Jane wakes up at 7 every day.
제인은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단순 현재 시제에서는 주어가 1인칭 I, 2인칭 U일 때 동사의 기본형 wake, W-A-K-E, wake를 씁니다. 하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 John이나 Jane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여야 합니다. wakes, W-A-K-E-S.
Jane wakes up at 7 every day.
이번에는 부정문이나 의문문 형태도 살펴보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wake up?
My cat wakes me up at 6 o'clock, and I do not like that.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My cat wakes me up at 6 o'clock, and I do not like that.
내 고양이가 6시에 나를 깨워요. 나는 정말 싫습니다.
Did you notice both questions and negatives need the auxiliary verb do?
의문문과 부정문 모두 조동사 do를 필요로 한다는 것 알아채셨나요? 언제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wake up? do가 쓰였죠, 조동사. I do not like that. 나는 그게 싫습니다. 조동사 do와 함께 not을 썼습니다. 인칭에 따라서 do가 does로 바뀔 수 있겠죠. 1인칭일 때 I do not like that. 나는 그거 싫어요. 2인칭일 때 you do not like that. 당신은 그거 싫어한다. 3인칭일 때 he does not like that. do가 does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문장 한 번 더 들어보시죠.
What time do you wake up?
My cat wakes me up at 6 o'clock, and I do not like tha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시제인 단순 현재 시제와 인칭 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